사람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면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만 가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눈까지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얕은 수로 잘못이나 진리를 감추려 해도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날 일어난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자 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준비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자 안식일이 겹친 그 토요일에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저들은 유월절 잔치에 더럽힘을 입지 않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관정 밖으로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고발하는 말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자 안식일인 이날에 저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의 규례를 어기는 불법 행위인데 왜 저들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빌라도에게 하는 저들의 말을 주목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세 번이나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빌라도 총독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때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는 표적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네 육체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조차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 대제사장들이 알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추측컨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음삼십에 저들에게 팔면서 이 말까지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본래 그 영광스러운 위세를 떨치기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까지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 모든 신문 과정은 가룟 유다의 바램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신문에도 어떤 대답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압박에 능력을 나타내시지도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고 묵묵히 따라 행하셨습니다. 드디어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하늘 아버지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섭리 안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판 것을 스스로 뉘우치면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생전에 말한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들 생각에 죽은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쳐서 부활하셨다라고 소문낼 때 그 혼란이 그들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들이 간 것이지요. 군인들에게 명해서 예수의 믿음을 사흘 동안 지켜줄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당시 이 일이 저들에게는 안식일과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저들의 청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오늘 본문의 번역에 따르면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경비병을 동원해서 지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성전 경비병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유대 경비병들이 신성모독죄로 죽은 불의한 자의 무덤을 지킨다? 이것은 아무리 대제사장 명이라도 이것은 따를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이 빌라도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번역의 문제인데요. 본문을 번역한 다른 성경을 보면 공동번역이나 특별히 표준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비병을 내 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즉 빌라도 휘하의 로마 군인을 보내줄 테니 그들을 이끌고 가서 그 무덤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 선고할 때도 그랬듯이 이 대제사장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들의 청을 이런 식으로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 군인을 이끌고 예수의 무덤에 가서 그 막고 있는 돌에 임봉을 하고 그리고 군인들로 그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적절한 것은 28장에서도 확인됩니다. 군인들은 무덤을 지켰는데 그러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형생에 번개 같고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 돌을 굴리고 그 굴린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 죽은 사람과 같이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무덤 안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이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대제사장 휘하에 있던 성전 경비병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총독을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총독에게 들리면 내가 잘 말해주겠다 이 말은 이 경비병들이 유대인 성전 경비병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었음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로마 군인들은 돈을 많이 받고 저들이 이런대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시신을 훔쳐갔다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도 그 소문이 유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또 기록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2세기까지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빌라도가 명해서 군인을 보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을 청원했고 그것을 허락받아 로마 군인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사실 어찌된 영문인지 저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빈무덤을 소문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들의 행동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저들의 말과 저들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정하여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하속들에게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갔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주얼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마 저들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먼 반치에서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외 제자들까지 다 함께 있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저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시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저녁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때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부활을 기대도 못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 그저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로마 강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에 시신을 훔쳐갔다. 군인들은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 로마의 군령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지키게 했지만 이것은 빌라도 총독의 허락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빌라도의 명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다 졸아요. 물론 몇몇 사람은 피곤해서 교대로 졸 수 있겠지만 저들은 분명히 로마 군율에 따라서 불침번을 세워두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 진짜 너무너무나 피곤해서 그들이 졸았다 불침번도 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큰 돌을 굴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졸았을까? 그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다 졸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지 본 사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골아 떨어진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낸 것은 완전히 비합리적인 헛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된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다가 모진 박해를 받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사도요한은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예수님 부활한 것이 아닌 걸 뻔히 아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 생명까지도 희생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가능한 해석은 말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 찔린 옆구리를 만지도록 허락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도 두렵지 않다.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순교한 것이고 사도는 그 모진 고난을 오랫동안 유배 생활 가운데 당했던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빈무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이해하려는 시도의 또 다른 측면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혼절하셨다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정신을 차리고 무덤 바깥으로 스스로 나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좌우의 두 강도보다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잘 먹지 못하시고 또 잘 주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30대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50 나이인 줄 알았어요. 50이 당시는 노년의 나이입니다.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그만큼 심신이 지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생명 다해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밤새 신문받고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받으시기까지 자지도 못하시고 먹지도 못하시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로마 병사에게 등에 채찍 맞으시고 다량의 피를 흘리셨고 또 조롱받으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그 가시면류관에 찍 면류관을 말미암아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쇠못에 양 팔목과 발목이 관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몸이 쇠약해지셔서 본능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호흡을 하기 위해 몸을 발끝에 힘을 주어 일으켜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그 호흡을 하셨죠. 하지만 점점 힘이 빠져서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호흡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은 직접적인 사인은 오늘날 대부분 질식사로 봅니다. 호흡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심낭삼출 또 능막삼출이라고 합니다. 질식사 당한 사람은 심장의 막에 물이 고입니다. 폐에도 물이 고이지요. 이것이 흘러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명백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리가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에 당한 죄수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호흡이 남아있지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서 고통을 면하게 하는 그것이 로마의 관리였는데 너무나 죽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로마법은 사형수가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형수가 당할 형벌을 대신 집행자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혼절했네 죽었다라고 무덤으로 이렇게 인계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해서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잘못 판단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였다 그 인정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가 할 일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게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라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죽기 전에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비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로 지키게 함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의도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도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도 그것을 명령한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분명한 증거이자 우리 구원의 확신의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내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실임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역사적 증거임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